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그 이어서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본래 목적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사회의 안정, 복지가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고 그 범위를 넘지 않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기독교와 사회사상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서로 충돌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영적인 측면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영적인 걸 주로 이야기하는데도 인간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와 안 들어간 국가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데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완전히 개조가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상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사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가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주로 영적인 것을 잘 다루고 있지만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회사상 공산주의 같은 사상도 사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기독교를 곡해함으로써 기독교의 무리한 간섭과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와 양립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갈등이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가 들어간 사회에도 반드시 그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사회제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중세시대의 봉건제도 아래 있었고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체제 아래서도 기독교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의 제도와 하나가 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봉건제도 아래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봉건제도와 하나가 된 적이 없었고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랑 같이 안 맞기 때문에 사회에 존재했다 이래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100% 전적으로 시인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결함과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불안정한 사회 제도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불안정한 거였습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힘이 닿는 대로 이 사회를 기독교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구현한 정치제도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고 종교를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지 이 체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머리를 써서 구현할 수 있는 인간 면에서 최상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 중에 인간의 양심이 기준으로 보면 가장 좋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가가 계급보다도 더 노동자와 농민 편에서 있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본가를 위하기보다 핍박받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시스템이구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공산주의 시각에서 보면 자본가 계급보다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위한 시스템이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물건을 팔아서 공유하는 일이 일시적으로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산주의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정말 공산주의자들과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차이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해방하는 운동이고 또 공산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는 돈 많은 사람보다 노동자 계급에서 복음과 해방을 주는 것인데 이 둘이 딱 붙으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불구 대천의 원수 관계라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불구 대천의 원수일까요? 한간에 퍼져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지금부터 7, 80년 전에 남한과 북한의 땅에 퍼져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요약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 네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입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이런 게 공산주의자라고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일은 조금 해도 넉넉하게 살고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병이 나면 치료 없이 약값을 받지 않고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병이 지금 와서 도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하는 7, 80년 전에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바로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공산주의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능력껏 일하고 가져가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세상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게 1945년경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네 가지 사실들이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유토피아의 공산주의에 혼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토피아의 개념은 공산주의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토피아 개념을 찾아볼 수 있고 목사님 말씀에 성경에도 구약에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이런 데 기록된 메시아 왕국 신약에서 요한의 묵시록 20장 넘어가면서 천년 왕국 이런 유토피아가 또 중세 영국에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이런 책도 이런 사상을 지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성자나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꿈꿀 수 있는 찬란한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를 지구상에 실현해보려고 실험해본 적이 인류 역사상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수도원들이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무상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처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천덕 신부라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토피아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구현하는 방법이냐,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현 시대에 있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늘 제시하고 있지만 이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경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렘넨트나 어른들 누구나 다 같이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많은 미군들이 있습니다. 그 미군들을 철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군 철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해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분명히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건 보셨습니다.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애국 성령운동 집회를 하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나라를 지켜야겠구나,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는 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저는 참석하면서 정말 가슴 저리게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설 자리와 결정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장경제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고 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나라를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우리 한국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저걸 뺏어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무섭습니다. 미군 철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 내놔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독도라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다면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신다면 내 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들어보시고 아 이게 맞구나. 그런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제대로 설 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나라가 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애국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복음운동, 복음운동이 전 세계 복음화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단이 저희들 깊숙이 들어와 저희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모아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싸울 때도 더욱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와서 저희들 가고자 하는 길들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가고자 하는 길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찾아주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정말 내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